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한 가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언제나 우리가 변화될까? 언제나 변화될까? 분명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하는 고민과 갈림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변화될 것 같으면 기쁘고 좋고, QT에서 은혜 받아도 막 신이 났다가 한번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내 모양이 왜 이래, 내 성질이 언제나 변할까 하고 실망스러운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지, QT해야 되겠지 하고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말씀의 삶이요 또는 은혜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변환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긍휼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긍휼을 입었던 자가 아니죠. 긍휼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긍휼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죠. 쉽게 말한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긍휼을 입었느냐라고 그는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그 12절, 디모데전서가 전체가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서전적인 그 자기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기 후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젊은 시절 어떻게 자기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자기 간증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요 짤막하게 12절서부터 17절까지 썼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긍휼을 입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간결하게 이 세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떤 단어로, 세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갈등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개역성경이 좀 더 저한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비방자였다. 여러분, 비방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는 blaspheme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의 죄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blaspheme라고 돼 있죠. 회방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성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런 성호를 그릇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 회방자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비방한 비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있는 것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서 그곳까지 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다혈질에다가 열정에다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바른 열정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 그 확고부동한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에 투철해서 이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인들 다 없애버리라 하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디스트로이 파괴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열정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방자요 회방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며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회방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방관자적인 뭐 아무런 무관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회방자, 핍박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회방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지만 핍박자라는 말은 추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박해했다는 거죠. 핍박했다. 퍼스큐러라 그러죠. 우리나라말 성경에서도 여기 개정판에서는 박해자라고 했습니다. 박해자, 핍박을 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내를 많이 핍박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올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를 핍박하신 분도 있지만 또한 아내가 남편을 또 핍박하신 분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핍박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추격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추격하면서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으면 이렇게 추격한다는 말에서 이 핍박자라는 말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핍박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들을 졌다는 것이죠. 포행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만하다고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 학대한다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violent한 그런 어떤 포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포행자요. 여기에는 폭행자라 폭행을 서슴치 않고 행했던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런 자서전적인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기에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단어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blasphemer, persecutor, violent man.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이렇게 좀 미화시키며 아름답게 커버하기를 원하죠. 근데 자기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오늘날의 나는 사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에서 변화되었는지 그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다시는 지금은 이제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종종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가 사용하는 특수의 그런 어떤 문구들이 있는데 이 전에는 지금은 이런 말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에 또한 이제는 전에는 그리고 또 바로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지금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사도 바울이 끌고 오는 논리죠. 전에는 이제부터는, 전에는 과거 옛사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이 아니랬죠. 근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에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내가 긍휼을 얻은 삶이 바로 이제 지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제 전에는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세 단어로 자기는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 포행자 이렇게 쓰였죠.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단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 여러분, 이 단어를 저는 좀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큐티 하면서 단어들을 잘 묵상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런 투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단어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나는 한 번도 폭행자가 아니었다, 박해자가 아니었다, 비방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큐티를 하면, 묵상을 하면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부딪혀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만 적용되는 의미인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관계없이 설명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말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크거나 작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작은 의미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이었고, 작은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이전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박해자나 포행자적인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는 포행자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 왜 저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고 비방하면서, 마음속으로 비방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크리티사이즈하고 비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열거한 이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한 옛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요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품,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세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가치한 죄악된 삶을 나열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긍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포행자, 회방자, 폭행자, 포행자가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명될 길이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연 설명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결국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전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긍휼을 입은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우리가 핍박자의 포행자와 회방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strength, 힘을 주셨다는 말인데 내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나름대로 이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지, 자질이 있지, 다른 사람에 비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크레딧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입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당대에서 배웠던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말 그가 배운 학문이 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겸손의 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수고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거기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또한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의 역사, 그의 은혜 역사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과 영광을 다 돌려야 돼요.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질이 있었지만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절대 안 쓰셨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또한 구약에도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양자로서 거기서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그가 40세 때까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를 완전히 광야에서 낮추고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80의 노인이 되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바로 그게 자기 모습 같은 거죠. 떨기나무 같은 그런 별벌이 없고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그 가운데서 불이 붙은 건 성령의 불을 임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너가 꺼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 충성되이라는 피스토스라는 헬라 말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의미예요.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이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긴 것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웠나요? 교회를 잔멸할세 다메섹까지 다마스커스까지요 지금 남의 나라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의 수도에 가서도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자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충성은 어떻게 되어보면 잘못된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열정이 아니라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행자와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장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더니 그 긍휼 때문에 그가 충성되이 여긴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긴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이 여긴 자가 직분을 맡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은 영어로 service예요.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Service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serve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직분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로 해석이 되어서 감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가 이 감투가 올라갔구나. 어떤 분들은 이 감투가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등급이 내가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제 한 등급 내 승진했고 안수 집사에서 이제 또 여성분은 안수 집사가 없고 이제 권사가 되니까 이제 내가 서리 집사 권사로 이제 승진했구나. 그리고 이제 남자 성도들은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승진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했구나. 벼슬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 직분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거 벼슬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벼슬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일 많았던 관직이 뭔지 아세요? 사또입니다. 사또.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직분을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면 더 봉사하시고 더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안수집사에서 장로님이 되시면 이건 나에게 더 많은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구나. 더 섬기셔야 돼요. 집사에서 권사로 되어도 더 섬기라는 말이구나라고 더 섬기셔야 돼요. 섬김이라고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거나 이것이 뭐 되었다라고 뭐 자부하거나 목에 힘줄 것이 없는데 작번에 이 직분이라는 것이 감투나 벼슬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한 이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잘못 악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시면은 여러분도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 더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라는 직분이 저는 여러분을 이제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더 말씀으로 더 많이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말씀으로 제가 많이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이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섬김의 자리가 이 직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직분을 사도 바울은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긍휼을 입어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를 능하게 하신 이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후서 12장 9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약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고 나타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 수 있는 베스트 찬스,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거나 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간증하거나 약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답니다.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 강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풍성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삶, 마지막 삶은 본의 삶이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동의어,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은 까닭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본이 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신도들이 본이 되었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가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본이 되라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후에, 여기서 후에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말이죠. 믿음의 후배들이 결국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입게 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그를 선택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을 입히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그렇게 특별히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를 통해서 나중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있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그를 긍휼을 입은 까닭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주신 여러분들 다 긍휼을 입은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후에 영생 얻을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본을 보기 위해서 영생 얻는 자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의 툴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한 성도님 한 성도님을 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도구로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좀 그래도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본으로 삼아주셨겠지. 그래서 이그잼플이 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본이 된다는 말 앞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본,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본이 되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 괴수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어떻게 본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예전에 스테반이 죽는데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길티 필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테반 죽이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잡아가지고 내가 그들을 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 길티 필링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죄는 벌써 하나님이 이전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만약에 자유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들의 영적인 실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원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의 신랄한 속 내부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죄 더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더 가까이 더 애쓰고 애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드러납니다. 큐티를 더 깊이 하면 예전에 내가 죄라고 안 생각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니까 얼마나 죄 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종종 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더 가까이 나가면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은혜 안으로 그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의 본체 나의 모습이 그의 은혜로 그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적나라한 내 모습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나의 본 모습이 가면이 벗겨지고 가면 쓴 내가 아니라 허식이 허려 어떤 허식이 아니라 형식적이 형식이 다 벗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보고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짓을 벗으라는 것이죠. 이중성을 벗으라는 거죠. 나의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자신이 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러나 한 가지 그냥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은혜에 빠진 은혜를 절감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앞부분에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 풍성함을 그는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얘기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그에 연이어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내가 그냥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냥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빠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한 그의 은혜를 더 발견하면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더욱 절감하며 그의 은혜에 빠진 나의 모습 죄인임을 절감하며 주님 앞에서 이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의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풍성함이 넘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본이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Glory to God.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과실을 많이 맺으라 그랬죠.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될 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부궁토록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